네,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. 5장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4장 마지막 부분,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영적 리더 바나바의 등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난 사람입니다. 구브로는 아마 여러분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요즘은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그 사이프러스에서 난 사람, 거기가 고향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레위족 사람이다.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의 그 배움에 아주 단단한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,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주고 있어요. 원래 이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건 닉네임입니다.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.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누가 줬냐면 당시에 사도들,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. 왜 바나바라고 불렸냐면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격려를 잘했던지 위로를 잘했던지 당시의 사도들, 영적 리더들이 다 이 바나바를 당신은 위로의 사람이다, 격려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인크러지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줬던, 그것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웠던 또 하나의 영적 리더였던 것이죠.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,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, 이게 항상 같이 붙어져 나와요. 그만큼 이 바나바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바나바는 격려자였다, 위로자였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 사실은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도 이렇게 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영적 리더로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.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로 두각을 나타낼 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바나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핍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?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당시에 바울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. 이걸 사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도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할 그때에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와 교제하면서 이를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변호를 해줘요. 그래서 이 바울이 초대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. 이게 이 바나바의 이러한 격려와 변호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고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파송을 받아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안디옥에 막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? 교회를 개척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어요. 그런데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소로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.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해요. 그리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 이 바울을 앞세웁니다.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강력함, 또 이 은사, 티칭과 프리칭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안디옥교회 영적 리더로 채우죠.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고 나중에 1차, 2차, 3차 전도여행을 통한 이 복음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이 안디옥교회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 바나바의 수고와 격려와 헌신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거고 어쩌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같은 이 격려자,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, 이 착한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. 저는 교회에 모두 다가 바울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어요. 요한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.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은 보이지 않지만 그 수면 밑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어쩌면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참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앞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? 저 같은 목사들보다 어쩌면 드러나진 않지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 섬기고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역할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.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위해 주고 있는 것이죠.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격려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더 강력한 교회, 저는 우리 동구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볼 텐데요. 자, 이거 참 민감한 사건입니다. 그죠?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. 자, 그렇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우리가 잘 소화를 해내야겠죠. 자, 오늘 5장에 나오는 11절까지의 핵심 줄거리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가 판 소유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겉으로 볼 때 이 이유로 인해서 이 두 부부가 즉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이게 표면적 사건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,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소유를 온전하게 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4절에 보면, 4절 한번 볼까요?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.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.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. 자, 이 당시에 아까 그 우리 이전 그 4장 32절에도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 유무상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러던 와중에 바로 이제 4장 마지막 절, 그러니까 5장에 나오기 바로 전에 이 바나바도 똑같은 일을 하죠.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에게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 이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. 자,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러한 유무상통의 이제 은혜들이 막 나눠지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지 않은 것,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. 사절할까 읽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당시에 사적인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재물을 팔았다고 다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어요. 그건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어요. 일부를 가져와도 되고 다 가지고 와도 되고 뭐 얼마든지 그것은 자유였습니다. 신앙의 개인의 자유였어요. 자,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물건을 소유를 팔아다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속이다라는 표현 나와요. 근데 이 속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다, 유용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어떤 단어와 일맥 상통하냐면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을 몰래 숨겨다가 자기 그 방안 밑에다가 숨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숨겼다, 훔쳐서 숨겼다,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, 유용했다 이런 의미가, 이런 뜻으로 이 훔쳤다라는 표현을, 속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도들 앞에 약속을 한 상태라고 학자들은 봅니다. 그런 상태, 이미 약속을 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한 이후에 그래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나중에 그걸 속이고 일부만을 가지고 한 거예요. 그리고서는 이게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.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와 사도들과 성령을 속인 거예요. 그러니까 위선인 거죠. 거짓말을 넘어서 위선.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한 겁니다. 여러분, 위선이라는 단어가 그 유래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, 그 연기자가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? 그 상태를 위선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꾸며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는 결국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요. 3절에 보세요.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위선적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. 자,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만 드리면 됐을 텐데 전부를 드린다고 하고 드리지 않고 이렇게 위선의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가? 왜 여러분, 거기에는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바로 명성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. 그 전에 보면 바나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허물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도전이 됐을 거예요. 나도 이 교회 앞에서 이러한 헌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. 이러한 동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선으로 속이고 일부만을 가져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지 않은 것이죠. 여기에서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엄청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여러분,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교만과 위선이에요.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가 드러나는 것, 교만한 것,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또 위선하는 것,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선과 이 교만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 너무나도 큰 것 아닙니까? 저는 이게 예전부터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.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한순간에 회개의 기회도 주시지 않고 이 목숨을 앗아가는 건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루셨을까? 여러분,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막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.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전개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.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폭발적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, 포밍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. 하나님이 이제 막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그때, 아주 중요한 그 구속의 순간에 이 거짓된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것이죠.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특단의 조치. 그러니까 어쩌면 구속사역의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죄에 대한 아주 엄격한 다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러고 보면 구약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. 여러분, 구약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막 이제 세우십니다. 성막은 무엇입니까? 예배의 처소죠. 그러니까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인이 세워지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제 포밍이 되는 그때,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드려야 될 불이 아니라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해요.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? 예,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. 그것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?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불을 썼다고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건 너무 큰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죠. 성막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.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재가 거하는 그 장소,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를 따라야 될 그 순간에 이들이 그걸 범하게 된 거죠. 여러분 그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아간과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의 같은 사건으로 봐요. 여러분 아간의 죄도 물론 죄죠. 전리품을 몰래 숨긴 거 죄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아간을 그렇게 일가족을 몰살시킬 정도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큰 대가 지불이 아닙니까?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주 중요한 때예요. 하나님의 약속의 땅. 그 중요한 순간에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.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. 그때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. 자, 그런가 하면 우리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하는데요.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. 자,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교만과 또 이러한 위선의 죄를 지었던 그 출발점은 사탄의 공격이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죠? 제가 지난번에도 이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하고 갈 때 이 사탄도 함께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. 그 첫 번째 공격이 우리가 4장에서 봤던 외부적 공격, 그러니까 종교 리더자들을 향한 핍박인 거죠.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. 이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었어요. 외부적 공격이죠. 자, 근데 5장에 보면 이제는 내부적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. 내부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할 그때 사탄도 동일하게 같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탄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디를 공격합니까? 마음을 공격합니다. 그죠? 내 마음에 가득하여. 제가 2주 전인가요?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는데, 여러분 유다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.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 팝니다.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 공격하는 공격의 그 포인트가 우리의 마음이에요. 이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거죠.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마음이 정복되어지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. 잠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.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벌써 전쟁에서 진 거라도 진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탄이 마음을 공격할 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.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마음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. 우리가 매일마다 이 새벽에 제단에 오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. 그죠?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. 오늘도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공격해올 거예요.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기도 하고 낙담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욕망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.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. 그래야 우리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. 오늘 한날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내는 복된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